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노멀 루트이자 1회차 루트이기도 해요.
그쵸.
1회차에서는 오직 이 방법만 되기 때문에.
예, 정말 트루 엔딩을
그쵸.
보기 위해서는 이건 안 되죠.
이거만 되죠.
그쵸. 그래서 머리를 잘쓴게 사실상 이 게임을 정말 그냥 순수하게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게임을 해보고 나면 아, 내가 다음 게임 할 때는 좀 애들을 안 죽이면서 게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1회차 내내 주지를 시키거든요.
그쵸.
그러고 그런 주지를 바꿔서 2회차를 시작했을 때 우리들이 노리는 목표는 아까 말했던 뭐 주요 캐릭터 토리엘
예.
그리고 붐브로 그러니까
예.
파피루스죠. 사실상 샌즈는 죽을 일이 없으니까 파피루스
파피루스, 언다인,
언다인 그리고 메카톤을 비롯한 알피스 메타톤과 알피스
그냥 사실상 다죠. 다
전부 다
다죠.
불살이라고.
머펫은 일단 친구 리스트에는 안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나마 아까
그
보라색
태미도 안 들어갑니다.
네, 이런 애들은 그나마 좀덜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좀 레귤러 캐릭터들은 확실하게 살려야 되고 그리고 주변 잡몹들도 살려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고 2회차 플레이를 하게 되면 가는 게 바로
불살
이 게임의 불살 루트입니다.
나도 마침내 깨달았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분명 그런 것이다. 힘든 일이라고 포기했기 때문에 난 자유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행동력, 자유란 그렇게 얻어내는 것이다. 방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글귀는 일본의 비주얼 노벨 게임 아득히 우러러본 아름다운 일본 내에선 줄여서 하루우루라고 부르는 게임에서 토노코 캐릭터가 한 생각 혹은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등장인물이 자신의 힘든 처지와 여러가지 고난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의연하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즐기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토노코라는 캐릭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란 상황이나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강인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펼쳐나가는 것이다. 자유란 바로 그런 것이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서브컬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방송 융식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의 진행자 융식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방송을 편집하고 올려드리는 시기는 어느덧 3월의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번 화는 편집이 3월 1일날 이루어져서 3월 1일, 3일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방송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글귀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글귀를 알게 된 건 뭐 지금이 아니라 적당히 시간이 흐르긴 예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이 글귀를 보고 아,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걸이 글귀를 통해서 조금은 알게 됐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뭐 사실 이 작품에서 나오는 이 멘트는 좀더 지엽적인 상황에서 나온 자유에 대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크게 넓게 봐서 자유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자유란 과연 어떻게 얻어내는 것인가? 라는 걸 되게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3.1절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국내에서 이런 글귀를 생각해볼 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글귀를 읽어봤습니다. 융프라는 저번 화에 이어서 언더테일 2부를 여러분들한테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언더테일은 굉장히 큰 히트를 하고 있는 인디게임이지만 동시에 매우 치명적인 메타에 의하여 게임의 플레이 즐거움을 반감시킬 요소가 매우 다분합니다. 혹시 게임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방송을 듣기 전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청취자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리카님께서 예전에 신청해 주신 곡 아인의 오프닝 밤에는 잠들 수 있을까를 듣고 언더테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융신의 프레이토킹 라디오 테일즈샵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두 번 주의합니다. 본 방송은 언더테일에 대한 치명적인 네타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심한 네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청취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트루 엔딩이라고도
저 만약에 1회차에서 플라위를 살렸다면 플라위가 처음 부분 나와서 그걸 다 설명해 주거든요. 네가 얘네들 다 살릴지 안 살릴지 그걸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좀 달라졌죠. 그 처음에 그 친절할 갱이를 무작정 날리던 플라이어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불살 루트를 가게 되면 불살 루트로 가게 되면 달라지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로만 루트랑?
좀 대사 같은 것도 달라지죠. 일단 토리엘 같은 초반 부분에서는 막 처음에 시나몬이나 버터스카치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막 네가 좋아하는 게 내 느낌상 네가 좋아하는 게 시나몬 같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춤 그 전 회차에 했던 거를
말을 해주죠.
다 뭔가 기시감이라는 표현으로 써가면서 다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딴 거 그러면 어? 정말? 뭐 약간 이런 반응이고
그렇죠. 뭐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그 샌즈 같은 경우에 또 왠지 난 너와는 친구였던 것 같아라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뭐 이게 뭐, 그, 뭐지, 그냥, 다들 그, 진지하게 몰입해서 게임을 하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이제 더욱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겠지만, 뭐, 몇몇 그, 벤테 같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 좋아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데, 바로 콱 찌그러버리고서, 아니,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 스킵이 가능한 부분도 생겨요.
아.
저 메타톤 그렇죠. 뮤지컬 파트 부분도 스킵이 되고.
그니까, 메타톤이 이 뮤지컬 들을 거냐, 안 들 거냐, 그러면, 안 들을래, 그러면은.
또 메타톤이랑 전투할때 그냥 바로 그냥 버튼 눌러서 변신시키는 예.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건 또 죽으면 다시 그렇게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 못 깨면 한 번에
예. 그리고 그 불살에서는 이제 연구소를 알게 되죠.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적이죠. 연구소에는 어떤 부분이 있죠? 연구소. 어떤 비밀이 드러나는 것인가요?
뭐, 연구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피스 박사의 그 뭐지?
실험
그
내용이죠.
실험을 이제 알 수 있고, 이 세계관에 대한 좀 약간 단편적인 정보도 알 수 있는데, 보면은 약간 그동안 마주쳤던 몬스터 중 일부들이 좀 이렇게 기괴하게 합성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뭐, 이 캐릭터들은 죽일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불살 루트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그쵸. 때문에, 이 캐릭터들은 죽일 수가 없고, 이제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주는 건데 굉장히 좀 뭔가 슬픕니다. 실제로 특히 그 중에 가장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이 스노우 드레이크의 어머니거든요. 그 스노우 딥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스노우 드레이크라는 용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의 어머니인데 지금 실험체가 돼가지고 약간 녹아내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를 감화시키는 방법은 스노우 드레이크한테 들었던 농담을 건네주면은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좀 뭔가 짠했다는 그 말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았어요.
그런 융합체 자체에 대한 설정은 뭐가 있었던 거죠? 사실 정체 왜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알픽스 박사가 메타톤을 유령이랑 기계랑 합쳤잖아요. 그걸 본 우리 왕께서 이제 박사를 이제 수석이었나? 그걸로 임명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인간의 영혼이랑 그런 걸 한번 실험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해서 그게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그 초반부터 계속 나오는 거지만 이 결계를 뚫기 위해서 인간의 그렇죠. 영혼과 그 괴물의 영혼이 필요한데 필요하니까. 뭐 작중에서도 계속 NPC들이 말해주는 거지만 인간의 영혼에 비해서 괴물의 영혼은 너무 약하다는 그렇죠. 얘기를 계속합니다. 실제로 몸도 인간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괴물은 마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부딪혀도 괴물이 이길 방법은 거의 없다고. 왜냐면 실제로 보시면은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어린애인데 진짜 다 그냥 이길 수 있거든요. 그쵸. 그 왕까지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간의 영혼에 비해서 그 괴물의 영혼이 약하니까 그거에 의지를 주입해가지고 괴물의 이 영혼을 좀 더 강하게 만들려는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실패를 한 거죠. 의지를 너무 많이 불어넣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인체 실험을 잘못한 키메라 같은 그런 게
그렇죠.
등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흑법이 생기면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플라위도 사실 순수한 생물체로서는 식물이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불가능한데 이런 실험의 결과물로 나온 하나의 결과물이 플라위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사실상 불살 루트에 가면 그래서 다들 다 살리고 뭐 그래서 막 농담 따먹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더 요소도 즐겨볼 수 있고 그리고 알피스도 공식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파피루스처럼
예. 그래서
친구 관계까지 다 맺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아스고어와의 결투까지 갔을 때 아스고어랑 안 싸우죠 불살 가면
네. 그냥 불살에서는
네, 싸우려고 폼 잡았을 때 이제 갑자기 토리엘이 나타나서
나서 불마법 뾱 하고서
퐁 날아가죠
날아가버리죠
역시 덤디덤
그래서 아스고어가 그래서 결국 아스고어가 죽지 않은 상태로 이제 다 그 친구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플라이가 나타나서 또
모든 괴물 모든 괴물의 영혼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하자.
그래서 사실상 이 게임 중간 중간에 그 글들을 읽다 보면 인간의 영혼은 워낙 강대한데 괴물의 영혼은 약해서. 괴물의 모든 영혼을 합체해야 겨우 인간의 영혼 한 명쯤 된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이 지금 이 플라이는 6명의 인간 영혼과 모든 괴물의 영혼을 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7인분의 인간의 영혼을 가진 상태로 주인공과 맞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또다시 진보스 기믹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그렇죠. 여기서부터 아주 극심한 내타가 생기게 되니 우리는 그렇죠. 쳤다가 네. 다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신나는 톡톡 라디오,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듣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언더테일의 네, 좋은 음악 하나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혹시 뭐 신청하고 싶은 곡 있어요? 누구 주제가라든가 테마?
역시 시작할 거니까 지금 그 뭐지 이 보스 그거 말할 거잖아요. 불살 보스. 그러니까
세이브 더 월드.
역시 호프 앤 드림이나 세이브 더 월드가 제일 좋잖아요.
세이브 더 월드. 그럼 세이브 더 월드.
정말 그게 사실 되게 웃기는 게 웃긴다기보다는 그 불살 보스의 얼굴은 정말 대마왕의 모습이거든요. 흔히 나오는. 근데 딱 처음에 시작하면서 놀라는 것이 노래가 굉장히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괴물들이 다 하고 일단 주인공은 그쵸. 아직 레벨이 1이고
그쵸.
무기는 아주 그 뭐지 형편없고 적은 완전히 이제 완전 엄청 센데 정말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흘러나온 노래가 희망과 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등장하는 예를 보면 딱 봐도 토리엘과 아소고와 닮은 즉 우리가 처음에 수많은 몬스터들이 얘기해 줬었던 아스고어의 그 인간 때문에 바깥세상으로 나갔다가 죽은 아스고어의 아들이 즉 플라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 그렇죠. 가장 큰 네타인데 사실 이것도 중간 중간 보면은 약간 그 뭐랄까 그 미리 그렇죠. 그 떡밥이 조금씩 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보면
중간에 한번 언다인과 전투 때 떨어질 때 그때 나온 회상신에서도 이게 살짝 나오고
그리고 그 아스리엘의 석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 워터폴에 그 요 있는데. 그 석상인데 석상에다가 이제 그 우산을 씌워주면 이제 오르골이 노래가. 나오는데 그 오르골에서 나오는 노래가 이 아스리엘의 테마죠.
오르골 하니까 웃긴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노래를 피아노가 있잖아 바로 옆에
예.
그 피아노에서 그 노래를 쳐서 이제 문이 열려서 이제 보물 상자가 있는데 그걸 누르면 개가 나타나서 보물 상자를 또 뺐어.
예, 그 진짜 아무짝에 의미 없는 그쵸. 아 그거는 정말 이스터예근데
이스터예근데
근데 그거는 무한복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쵸. 테미샵에 가서 팔면
네, 또 다시 창조경 대회에서
나름 그런 웃긴 기믹을 많이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건 쓸모가 없는 거지만 하여튼 이 아스리엘 이 보스전은 그 언더테일을 하신 분들이 다 입을 모아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 아스리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여섯 명의 인간 영혼들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시작하자마자 맨 처음에는 그냥 애가 그냥 평범하게 서 있다가 점점 갈수록 괴물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렇죠. 변하잖아요.
날개도 막 생기고.
딱 봐도 괴물같이 뭐 플라위급으로 뭔가 거대해지기 변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이브를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누군가를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그 가장
멋진 말을 던져주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언어유희지만 저장과 누군가를 구해준다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세이브를 이용한 언어 유희를 해주죠.
그리고 이게 가장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것은 이 언더테일이란 것이 기존의 그 RPG물에 대한 그 안티테제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쵸. 사실 이 요새 그 RPG물들이 꽤 지향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가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괴물들을 의미 없이 사냥을 해가지고 경험치를 올려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구하는 식의 그렇죠. 그 스토리가 많은데 여기서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경험치를 얻지 못했고 그 주인공의 그 능력치는 처음과 그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살이나 이런 걸 하시다 보면은 정말 무의미하다는 거를 게임 중간중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몬스터들이 정말 귀찮게 굴고 짜증나게 굴고 아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살려준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꾸준히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 그냥 친구가 된다는 명목이 있지만 사실 괴물들과 친구가 된다는 거는 그렇게 플레이어 입장에서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근데 이게 마지막에 그 보스전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그 플레이어가 행했던 그 모든 의미 없는 자비가 결국에는 이것이 마지막에 보스를 그 쓰러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그러니까 결국에 그 제작자가 말을 해준 거죠. 그 당신의 그 무의미한 그 도주와 자비가 결국에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막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를 보여주니까 이것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친구를 맺었던 뭐 언다인, 토리엘, 뭐 아스고, 파피루스, 얼피스 이런 애들을
괴물꼬마까지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다 나오면서
보스전에서 구해주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아스리엘, 즉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스고의 아들 이름이 아스리엘인데 이 아스리엘이 점점 전투의 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전투의 의지를 상실하게 되면서 뭐 보스전이 끝나는데 이게 또 그냥 보스전이 띠 끝나갖고 아 얘가 졌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그동안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얘가 왜 이런 거였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약간 그 불살전을 하다 보면은 원래 나온 그, 그러니까 먼저 떨어진 아이, 여기선 차라라고 이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차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선한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그쵸. 보면은 약간
나오죠, 그게 다.
예, 악동을 넘어서 약간 굉장히 좀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려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플레이어를 이렇게 나쁘게 조장하려는 그런 캐릭터처럼 보이는데 그 아스리엘은 그 차라라는 캐릭터도 결국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를 이렇게 변모를 해버렸다는 거를 자기 입으로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플레이어블 캐릭터 여기서 처음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프리스크가 이제 마지막에 그 아스리엘을 이제 다독여주면서 그렇죠. 괜찮다고 그 말을 해주는
그때 막 그 너무 눈물이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처음에 떨어진 사람의 이름을 정해주세요라고 했던 게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이름이 아니라 그 처음에 이 그쵸. 도시에 처음에 떨어졌던 그리고 아스리엘과 처음으로 친구가 되었던 그 캐릭터의 이름을 정해주세요라는 것이었고 사실 우리는 한 번도 누군가들한테
그쵸,
이름을 불려진 적이 없어요.
예,
오직 그 플라우이만 주인공을 그쵸. 처음에 정해준 이름을
보통 그냥 인간이라고 네, 부르고
꽃 착한 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땅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 친구의 이름이 프리스크였다라는 걸 이제서야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프리스크고 우리가 정했던 이름은 사실
전 먼저 떨어진 아이.
그렇죠.
먼저 떨어진 아이의 이름이었다.
그것도 있고 저는 전투할 때 저는 강령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구하잖아요. 그게 친구들을
네, 연출상.
마지막에 아직 한 명 누군가 남아 있는 것 같다. 나오면서 이렇게 딱 구하고 아즈리를 구하고 아즈리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전력을 다해서 공격할 때 주인공 피가 1, 0.9, 0.99999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버텨냈다.
그 말이 부활하고 하기도 한데 그런 연출이 저는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그 뭐랄까 화려한 그래픽으로 나왔으면은 그렇게 쉽게 맛볼 수 없는 그런 감독이기도 하죠. 그 텍스트 하나로서 우리가 그거를 상상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주신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루뱅크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캐릭터 모든 아이를 구하고 나서도 한 명을 더 구해야 된다. 그것은 즉 아스릴.
그쵸.
이 아이도 어떻게 보면 괴물 마을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를 구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아스리엘이 이런 사건의 원흉이었던 이유는 얘가 어찌됐든 그 괴물의 영혼이 꽃에 들어가서 플라비가 된 거잖아요. 완벽하게 아스리엘 본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세이브 능력, 로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이브 로드 능력을 이용해 왔던 건데 세이브 로드 능력을 이용해서 그동안 앞서 먼저 떨어졌었던 여섯 명의 영혼들을 도와줘 왔는데 어느새 얘가 실증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세이브 로드를 해갖고 만약에 저 녀석들이 좀 고생하는 걸 지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악의 장난 호기심 같은 짓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좀 색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에 재미를 느끼면서 이러한 행동을 지금 현재 떨어졌던 프리스크한테도 행했던 거죠. 그리고 왜 자꾸 괴롭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오소리님이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프리스크를 처음에 자기가 떨어졌을 때 만났던 차라 우리가 정했던 이름, 그러니까 차라라고 하죠 지금부터 그냥 예, 예. 차라랑 동일시해서 봤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게임 내에서 보면 약간 서술 트릭처럼 차라와 프리스크의 캐릭터 이미지가 비슷한 것처럼 되게 묘사가 돼요.
예, 예.
디테일한 건 또 다른데
그렇죠.
살짝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자꾸 묘사를 해서 이 플라이가 자꾸 프리스크를 차라라고 부르고 착각하는 그 과정에서 친구가 떠나지 않고 계속 이 괴물 마을에 머물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곧 괴롭히고 세이브 로드를 시켜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좀 아, 아이, 예, 침착하였어.
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고 마지막에 아스리엘을 도와주고 나면 이제 아스리엘이 그 사실상 엔딩이 되잖아요. 뭐 엔딩 그치. 나면 뭐 사실상 괴물들도 이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아스리엘이 마지막에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결계를 뚫었었기 때문에 그 사실상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면서 뭐 지상으로 올라가게 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각자 자기들 할 일을 하면서 놀고 뭐
예, 행복하게 이제 사는 모습
사는 거죠. 또 주인공 입장에서는 토리엘과 산다, 지상으로 올라간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끝났는데 이 상태에서 또 감동적인 게 바로 게임을 끝낸 다음에 다시 로드를 시켜보면 이제 플라위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지금 등장하고 있는 괴물들과 프리스크는 굉장히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 그래서 이제 그 행복한 결말을 너가 지켜주길 바란다. 라는 표현을 되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정한 게임 딜리트를 할 거냐.
근데 이게 뭐 그래서 대부분의 그 마음이 약한 플레이어분들은 그냥 여기서 아 이제 행복하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역시 그 좀 재미를 추구하는 캐릭터 그 플레이어블 캐릭터라면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모두를 죽이는 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그쵸.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렇게 작중에서 그 악역으로 등장하던 이 그 세이브와 로드를 반복할 수 있었던 플라이위의 모습을 결국은 플레이어가 실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제는 친구가 됐던 애를 오늘은 죽여보면은 무슨 반응이 나올까? 그게 사실 유저들이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그 서슴없이 저지르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이버와 로드를 반복하면서 모든 스크립트를 읽기 위해서 한 번 죽여도 보고 살려도 보고 아니면 얘만 죽이고 쟤만 살려보고 하면서 모든 반응을 기록 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로 보면은 사이코패스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쾌락살인마잖아요.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까 싶어서 죽여봤다라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플라위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느냐가 이렇게 하면 또 특이한 반응이 나오네? 재밌다! 또 해봐야지! 라는 행동 기저였는데, 사실 우리들이 모든 걸 살리고 난 다음에, 이 게임의 또 다른 루틴, 몰살 루트를 진행해보는 이 마음이, 결국 그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사실상 게임 중간에 하다 보면 느낄 수가 있죠.
죄책감을 그렇죠.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몰살 루트를 가게 되는데, 이 몰살 루트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죽이는 루트예요. 그래서 뭐 자꾸 애들을 죽이다 보면 등장하고 있었던 그 NPC 캐릭터들도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뭐 처음부터 주인공이 하고 있는 멘트들이 굉장히 섬뜩해요. 뭔가 이 녀석은 질 좋은 EXP
요원이 꼭자 경험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네. 네. 우리 세이브할 때 보통은 이렇게 대사 줄줄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딱 두 가지 의지 이렇게 딱 두 개가 나오고 아니면 몇 마리 남았다 이렇게 나오고
섬뜩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죽인 그러니까 죽여야 되거나 죽인 그 몬스터 괴물수가 막 표기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동안 대화가 진행되어 있었던 캐릭터들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들 자신을 적대하고 뭐 증오하고
네. 뭐 샌즈도 나 샌즈가 하는 개그를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웃지 않게 되고 뭔가 이런 하나하나 달라진다 싶더라니 사실상 모든 아이들이 이제 나를 막아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대하기 시작해요. 그쵸. 나중에 가면서부터는 그렇게 돼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되게 먼치킨스럽게 다
죽이고
때려 부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언다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게임 내 엄청나게 강력하게 변신해서 주인공을 막지만
영웅이 등장했지만
세이브 로드 노가다를 통해서 이걸 역시 깰 수 있죠.
영웅조차 극복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좀 별로
그렇죠.
샌즈를 또 하면 샌즈도 또 샌즈가 그동안 되게 실없는 농담을 많이 해오던 되게 익살스러운 캐릭터였는데 그런 익살스러움에서 약간 두리뭉술한 표현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 무슨 그러니까 원래부터 약간 멍청한 말을 하는 친구라 살짝 흘려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흘려들었던 부분을 이때 와서 되돌아보면 이 캐릭터가 원래 이러한 세이브를 하고 로드를 하는 이런 게임의 세상이라는 걸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친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러브와 EXP라는 요소를 알려준다는 시점에서 얘가 어느 정도 게임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왜 세이브 로드조차도 알고 있었던 녀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쯤 되면 사실상 몰살로트의 진 보스 역할을 하죠.
그렇죠.
아, 뭐 그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 뒤에 아스고어가 몰살이.
사실상 덤디덤.
덤디덤. 그래서 덤디덤이라는 별명을 받았죠. 왜냐면은 그때는 정말 그 아주 그래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몰살로트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멋있는 모습을 못 보여줬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샌즈를 죽이면서부터는 플레이어의 의지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없어요.
프리스크가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랬느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샌즈 얘기를 마저 하죠. 샌즈가 그래서
샌즈 이야기 좀
너무 그 넘어갔네.
네, 샌즈 같은 경우에 또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때?
일단은 그냥 여태까지 허당인 줄 알았던 그 샌즈가 네. 언더테일 세계관에서 제일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스템 같은 거를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저 공간도 조정하고 우리가 그냥 공격하면 맞던 그냥 몬스터들이 공격을 피하고 샌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제가 악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뭐지? 그 샌즈 같은 경우에는 아 그 아스고어는 자비 버튼을 부셔버렸잖아요. 근데 샌즈 같은 경우에는 자비 버튼을 누르려는 커서까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가만히 그 고민을 하는 것조차도 그 체력이 계속 달고 있기 때문에
저 그 버튼 사이에 뼈다귀가 왔다 가면서 예,
계속 잡죠. 때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미스를 해버리면은 죽어버리는 굉장히 악랄한 플레이가 돼버립니다.
원래 시작부터 원래 보통 플레이어가 먼저 선턴이잖아요.
예.
근데 샌즈 같은 경우 이제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전투가 바로 나타나면서
자기가 선턴하죠.
그쵸.
그러면서 왜 언제까지나 네 공격을 다들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냐고 오히려 그렇게 묻는.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공격을 안 하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세이브 로드 노가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길 언다인은 게임의 내적으로 가장 최강자라고 칭한다면 샌즈는 게임의 시스템적으로 가장 최강자인 캐릭터다라는 평가를 칭하거든요.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막 공격이랑 커서 자체를 막거나
예.
아니면은 뭐 자비를 못 누르게 하고 뭐 사실상 캐릭터 하트 자체를 못 움직이게 만들고 이런 정말 버그 같은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안 죽고 버티면 얘가 지쳐갖고
잡니다.
근데 이제 잘 때도 첫 방을 몰래 때리려고 시도를 하면 그걸 또 피하는데 또 의문의 두 번째 공격에 맞고 그렇죠. 죽죠.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좀 살짝 말하다가 말하는데 이 중간 과정부터 보면 플라비가 엄청 주인공을 마음에 들어 하면서 계속 졸졸졸졸 말 걸고
그렇죠.
중간중간에 도와주는 연출이 나오죠.
예. 그렇죠.
실제로도 이 두 번째 빵을 플라비가 대신 때려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보면. 왜냐면 첫 번째 빵은 피했는데 두 번째 빵이 공격을 안 했는데도 맞았으니까. 그런 거. 그러고서 이 샌즈까지 죽고 난 주인공을 보고는 오히려 플라이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죠. 그러면 이런 모습 사실상 샌즈를 죽이고 나서는 더 이상 주인공이 플레이어 캐릭터가 아니게 되는 이 시점에 와서 정체가 뭐였냐면 카라의 영혼이 이제 프리스크한테 깃들어 있었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샌즈 전투 이야기를 좀 하면 보통 공격 같은 경우는 한 대를 맞으면 무적 판정이 일어나면서 그냥 그 데미지만큼 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샌즈 같은 경우는 공격력도 1, 방어력도 1인데 그 데미지 1이 그냥 한 대가 아니라 1프레임당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한 번 그냥 맞으면 그냥 무적 판정 없이 쭉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그런 것 자체를 좀 많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악랄한 적이죠. 그렇죠. 적으로는 돌리고 싶지 않은 적.
뭐 어쨌든 가장 까다롭죠. 그래서 실제로 깨기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전 깼습니다. 샌즈를. 그리고 죽이고 나서 아, 야, 나 샌즈 죽였어. 그러니까 다들 축하해. 쓰레기가 됐구나. 그렇죠.
중간 내내 보면 되게 그런 디테일한 너가 뭔가 규율을 지키지 않고 잔인한 짓을 하는 거에 대한 매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인데 흡칫흡칫 놀라요. 이거 진짜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뭐 플라이의 행동 자체도 약간 그 플레이어들의 행동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플라이를 그 플라이가 하면서 뭐 어딘가에 뒤에 숨어가지고 그 남들이 죽고 사는 것을 막 환장하면 즐거워하는 관음증 환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플레이어를 가르치는 그쵸. 그런 말이니까. 그쵸.
우리도 모니터 너머에서 상들이 죽거나 사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객관화 시켜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샌즈랑 전투할 때도 이렇게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가 죄악감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쓸어 넘긴다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마치 플레이어한테 직접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마지막 반전은 사실은 왜 플라비가 자꾸 프리스크 보고 차라라고 불렀냐. 사실은 이 프리스크가 지하로 떨어졌던 순간부터 그 차라가 프리스크의 몸 일부에 깃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모형이 깃들고 있었는데 괴물을 죽이지 않으면 죽이지 않을수록 프리스크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지만 괴물을 죽이면 죽일수록 차라의 영혼이 점점 커지더니 프리스크의 몸을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흥미로운 이건 2차 해석이 있는데,
네.
그 차라가, 그니까 실제로 그 캐릭 플레이를 할 때 어디서 듣냐 하면, 다이얼로그에서 그쵸. 뜨는 대사가 차라라는 설이 그쵸. 있어요.
차라가 말하는 거다.
그니까, 다이얼로그를 보면은, 그 나는 뭐뭐를 했다가 아니라 당신은 뭐뭐를 했다로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계속 속삭여주는 듯한 말을 해요. 그니까 이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읽을 수도 있는데,
이 해설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해설자가 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 프리스크가 그 이제 행동을 할 때 옆에서 차라가 그 해석을 얘기를 걸어준다는 거죠. 그런 해석이 그쵸? 있는데 보면은 프리스크가 처음 만난 조우한 상대임에도 불구한 그런 몬스터들의 알고. 이름이나 그런 걸 알려준다든지 그쵸? 그리고 가장 노골적인 게 거울을 봤을 때. 그 프리스크 그러니까 불살로트에서는 뭐 당신이다 너다 그런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이다 프리스크 하고 너가 그 너의 그 자아를 갖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데 이게 몰살로트에서는 자아를 잃어버리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줘 나다 차라 그러니까
그리고 몰살로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게 보이는 게 세이브를 할 때 몇 마리 남았다. 이게 차라가 말을 하는 거다.
아,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마리 남았다는 원래 모르니까.
그렇죠. 자기가 느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사실은 차라의 영혼이 프리스크의 어딘가에 깃들어 있었다라는 게 게임 내내 설명해주는 게 차라인 걸 설명해주는 근거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러면은 불살로트에서는 마지막에 결국에는 차라가 도와줬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 차라도 결국에는 프리스크를 도와줬다는 뜻도 되고 융합체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그 차라가 융합체 드레이크의 어머니를 조롱하기가 있어요. 행동에 보면은 당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막 플레이어를 뭐라 그래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 불살 루트로 진행하면은 결국 차라도 프리스카한테 오히려 감화가 돼가지고 착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막 무조건 나쁜 놈 착한 놈이라기보단 그 마치 강력범죄 유아인처럼 그냥 순수하게 악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야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약간 비웃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얘가 근본적으로 모든 걸 막 죽이고 뭘 하고 싶어 이런 것보다는 약간 오히려 어리기 때문에 약간 성악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한 캐릭터. 그러니까 모든 작품 이 작품 자체가 성악설인 건 아니지만 사라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약간 성악설인 것 같아요.
이게 좋아요. 저도 그래서 뭔가 그 이 어린 아이잖아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어린 아이의 그 성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나쁘다 착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얘네를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다라고 결국은 플레이어를 질타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모두 다 죽고 나면 다 죽이고 나면 이제 프리스크라는 몸을 차라가 완벽하게 지배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밝혀지는 것들이 또 아까 아스리엘과 차라의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죽었더니 뭐 인간의 마을로 데려다줬다 이런 게 사실은 다 구라였고 처음부터 인간, 그러니까 아스리엘과 차라 둘의 음모가 있었던 거였다.
차라는 자살을 한 거고.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혼자 중얼중얼 하는 느낌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녹음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는 원래 어떤 거였다고?
이렇게 노란꽃 독을 먹어서 이렇게 자살을 했고, 우리는 그냥 병에 걸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차라가 별로 착한 놈도 아니었고, 그쵸. 처음부터 여기에서 했던 행동들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데, 이게 가장 결정타였던 건 마지막에 몰살루트에 가서 마지막에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 뭐 네가 다시 루트를 해서 애들을 다시 다 함께 죽여보자 라고 하면 뭐 좋다고 하면 너와 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군 이라고 하면서 게임이 꺼져버리고
다시 시작.
싫다고 하면 언제부터 너한테 선택권이 있었지? 라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하면서
역시 꺼집니다.
근데 데미지 꺼진 데미지가 구구구
하면서 좀 뭐 되게 기계스러운 표현을 넣으면서 뭐 꺼지고 여기서 또 웃긴 게 뭐 저는 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10분 또 방치
기다리면
방치하면 너 정말 이걸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라고 하면서 되돌릴 기회를 주잖아요. 거래를 하자 해갖고 그래서 거래를 하는 조건이 너의 영혼을 주면 내가 다시 되돌리게 해주겠다라는데 이 영혼을 준다라는 거 의미가 뭐냐면 다시 되돌리고 나서 불살루트를 진행하면 불살루트 때 엔딩을 도달한 사람이 프리스크가 아니라 차라가 되어 있는 거죠.
예예.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얼굴에 막 붉은 칠이 돼 있죠.
그렇죠. X 이렇게 나오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프리스크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몰살을 한 시점에선 불살루트로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강제적으로
뭐 데이터를 삭제해버리면 됩니다만. 차라 위에
프리스크 잘못이라기보다는 플레이어의 잘못이죠.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플레이어가 멋대로 영혼 뭐 차 뭐지 프리스크의 영혼을 팔아버려서 뭐 사실상 다시 재진입한 불살 루트조차도 그냥 차라의 놀이에 불과했던
그쵸.
그렇게 전락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융신의 프리토킹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 그렇죠.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노말 루트? 그 노말 루트를 통해서 노말 루트를 여러 번 함으로 인하여 불살 루트를 가게 만들고 그리고 불살 루트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몰살 루트를 가게 하잖아요. 몰살 다음엔 불살을 갈 수가 없게 아예 시스템적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게임 자체가 우리한테 어떻게 네가 저들을 다 죽일 수 있어라고 매도를 하지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임을 만든 토비조차도 이런 전개를 우리한테 강요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게임을 만든 사람도 우리들처럼 똑같이 쓰레기인 거야 라는 걸 예심 알 수가 있죠.
아, 뭐 게임이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쓰레기라기보다는 이런 게임적인 전개를 토비 자체도 어찌됐든 인정하고 있다라는
의도했죠.
거죠.
의도했죠.
우리가 한 게 나쁜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게임 자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야라는 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사실 비슷한 류의 게임이 하나 더 있었죠. 그 전에 토토노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미연시인데 그 미연시도 역시 막 여러 한 루트에서 한 히로인을 공략하고 다시 세이브를 로드를 해와서 다른 히로인을 공략하는 그런 그 플레이 방식의 안티테제로 한 히로인을 공략하고 다른 히로인을 공략을 하면은 갑자기 얀데레로 변해서 그쵸.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갑자기 플레이어를 죽이는 그런 제4의 벽을 뛰어넘은 그런 게임을 하긴 그쵸. 하는데 그 저는 토토노도 그 뭐지 토토노는 안 해보고 그냥 영상으로만 보긴 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 언더테일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토토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벽하게 그냥 사실 그 안티테제적인 그거 빼면은 그냥 별로 미연시 자체로서의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처음 했을 때 뭐 누구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일직선 루트고 그거를 깨지 않으면 이 게임은 가치가 없는데 그쵸. 언더테일은 트루 엔딩 그러니까 아무도 죽이지 않는 게 더 뭐랄까 감동적이니까 만약에 그 아무도 안 죽이는 게 별로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었는데. 몰살 루트를 했다고 뭐라 하면은 오히려 플레이어들이 더 화를 냈겠죠. 아니 안 죽인다 해서 뭐 그렇게 내가 그 감동을 못 받았는데 뭐 죽이는 게 뭔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언더테일 같은 경우에는 불살 루트의 감동을 극대한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몰살로 바꿨을 때 그 죄책감이 더 큰 거죠. 정말로 친구라고 생각될 정도의 감동을 줬는데 그거를 이제 죽였으니까 더
그러니까 게임 자체의 즐거움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예, 그거를 역이용한 비틀기 클레이시조차도 그 가치가 더 있었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결국에는 비틀기 위해서는 게임 자체가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언더테일은 게임 자체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냥 평범한 RPG로 즐겨도 재미있고 그리고 근데 심지어 거기에 이제 더 재미있는 비틀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워낙 인기를 끌어서 막 지금 세계적으로 100만 장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어디서 접기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스팀 평가를 보면 압도적인 긍정적.
압도적인 뭐 그거야 뭐 거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팔리기도 막 100만 장 팔렸다고 하고
엄청 팔렸고.
뭐 스팀 게임 그러니까 인디 게임으로서는 드물게 2015년 고티에도 굉장히 많은 표를 받은 게이밍으로도 평가받고 있고
거의 최초죠.
메타크리틱 점수도 굉장히 잘 받고 뭐 이런 각종 그 평단과 개인 소비자들한테 전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예.
뭐 다양하게 덕분에 파급력도 있었는데 뭐 이 게임이 메가 히트하고 난 다음에 뭐 주변에 다양한 영향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나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 팬픽 창작물을 굉장히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히 많이 보여요.
요새 많이 보입니다. 근데 참 이게 곤란한 게 이 언더테일이라는 건 일단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미린 이름으로 차있기 때문에
그쵸.
정말 예쁜 글 보더라도 야 이것 봐 정말 예쁘지 않아? 누군데? 스포일러. 그러니까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정말 뭔가 안타까워요. 그 스토리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왜 좋냐고 말하면 이거 말하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토비가 트위터에 만약에 이 게임에 대해 스포일러를 하면 1001마리의 개가 당신을 향해 저주할 거라고 그런 말도 하고 했고
그리고 또 OST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렇죠. OST도 여러 방면으로 그 뭐라 그러죠?
리믹스?
그 리믹스가 그렇죠. 되고 있죠.
뭐 보컬 붙여서 나온 노래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정말 노래가 다 좋아요. 언더테일.
그리고 사실 게임 OST라는 것 자체가 게임 OST이기 때문에 너무 튀면 또 게임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오히려 반대로 게임의 지루한 부분을 부금으로 그 잡아줬어요.
예,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OST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왜 고요한 마을을 나타내는 부금인데 그런 게임 자체에 녹아져 있을 때야 잘 어울렸지만 사실 음악만 딱 대놓고 들으면 살짝 루즈한 음악일 수도 있거든요.
대체로 OST가 좀 노래만 들으면 루즈한
OST라는 것 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리믹스하는 곡들은 그 곡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다시 리메인징한 거다 보니까 그렇죠. 곡들이 보면 되게 풍성해졌다? 음원도 되게 다양해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여튼, 참. 여러모로 그 영향을 많이 끼친 게임이에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인디게임 시장에 있어서도 그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뭐 그동안의 인디게임 개발자를 뭐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도 기존에 뭐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경향이 너무 화려한 그림이나 뭐 아니면 그쵸. 풍성한 오케스트라 뭐 아니면 그런 식으로 그래픽 그런 걸로 가는 위주가 있었어요. 심지어 인디게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그래픽만을 추구하는 그리고 스토리가 뒷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다라는 거,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게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에 뭐 우스갯소리로 일부 국내 온라인 게임은 개발 기간 6년,
네,
제작 금액 몇 백억 이런 걸 쓰고 막 뭐 이제 텍스트 기반의 게임들은 A4 용지 몇 천장 뭐 이런 거 쓴다 이렇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가가서 재미를 줘야 된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작품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배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플레이어들이 제일 감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눌러본 텍스처라든지 아니면 돌아와서 말을 걸었을 때 그 세세하게 바뀌는 거 하나하나 그냥 사실 그냥 똑같이 그냥 뭐 뭘 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넣었다 하더라도 그 플레이어들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을 거예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게임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고 지나갈 곳에 세세하게 스크립트를 짜는 거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지루하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그 의도를 하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모른 채 넘어가면 그쵸.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짜려고 해요. 근데 토비는 그거를 다 짜놨고 결국에 독자들은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만나면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안 할 수도 있었는데도 혹시라도 내가 눌러볼지 몰라라고 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줬다는 것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뭐 하는 거 보면은 뭐 눈앞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화려한데 막 이렇게 뒷구멍으로 돌아가 보면은 갑자기 텍스처가 막 그 구려지고 그쵸, 막 이렇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정작 계속 앵무새 같은 말을 내뱉고 있고 그러면은 그 아무리 그 뭐지 메인 로드의 그 길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토비폭스는 오히려 이 주변에 이 사소한 일에 굉장히 공을 들여놨기 때문에 언더테일이 더 그 뭐지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나
그래서 생각합니다. 비슷한 게임도 브레이드 같은 그런 게임들도 그런 면에서 확실히 긍정적이었죠.
브레이디?
브레이드라고 네.
그 게임은 잘 모르는데
네. 그런 게임
브레이드가 시간
네 시간
하는 돌리는 거 말하는 게임 말하는 거죠? 네.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중년 아저씨 같이 생긴 아저씨가
그쵸.
열심히 시간을 스킵하고 하는 그 게임 말하는 건데 네. 사실 역재생하고
그 사실 역재생 게임이었죠. 그것도 뭐 왜 딴 게임 뭐 미리니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처음부터 등장하니까 뭐 거기까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게임은 둘째치고 언더테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만드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소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화려한 그래픽이라던가 그런 게 물론 아 이 게임이 현실적이고 우리들이 더 쉽게 감정이입하게 하고 재밌게 만들어주는 요소일 수 있지만 저도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 이 디테일한 부분이 오히려 이 세상을 좀 더 살아 숨쉬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말만 하는 아이보다는 내가 어디 갔다 왔으니까 또 달라진 또 뭐 어디 갔다 왔다며 거긴 어땠어? 라고 반응해주는 게 오히려
그쵸.
아 얘가 정말 나와 유기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훨씬 더 게임의 생동감을 불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이 참 재밌었던 게 아닌가.
네, 사실 뭐 창작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느낄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그냥 막 넘어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자기가 무슨 돌을 깎듯이 이제 정말 아주 섬세하게 이 신경 안 쓰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요.
나무 깎는 노인처럼 예. 게임 깎는 토비.
게임 깎는 토비.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스크립트 이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재촉한다고 게임이 되게 되나? 기다리게 그러면서. 그래서 뭐 그런 느낌으로서는 앞으로도 좀 좋은 선례를 남길 것 같아서 그쵸. 마음에 듭니다.
그쵸. 루벤크 씨는 어떠셨나요, 이 게임?
생각나는 게 많은데 막상 말로 하니까 일단은 어떤 게임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잡지라 해야 되나?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임에 대해서 악평, 혹평만 남기기로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어디요?
거기 사이트가 야찌라는 그런 평론가가 있는데
아, 야찌 네. 말이군요. 네.
거기서 이 게임을 올해 가장 재밌는 게임으로 뽑으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 게임은 언더테일은 좋은 게임입니다.
그냥 언더테일은 좋은 게임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올해 게임은 자기가 리뷰한 게임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그쵸. 리뷰를 하지 않은 언더테일을 그래서, 리뷰하는 그쵸. 바람에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을 리뷰해볼게요. 자, 이제 올해의 게임을.
언더테일은 좋은 게임이에요. 리뷰 끝에서. 올해의 게임은 언더테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나온 게임 이제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그냥 트리플 A 게임이라도 그냥 화려한 그래픽이랑 연출 그냥 다 거기에 집중하고 돈을 다 쏟아부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역으로 가서 언더테일이 그런 점을 확 짚어준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게임의 재미를.
뭐 이거는 2차 창작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한 말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언더테일은 사실 또 다른 의미로 하면 한국에는 굉장히 또 그 마이너했던 새로운 모의 장르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퓨리라고 부르는 그 수인계가 사실 그쵸.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편은 없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꽤 많습니다. 퓨리는 굉장히 한데
뭐 포니를 승인화시키기도 하고
근데 사실 뭐 마이리틀 포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나마 유명한 퓨리계였지만은 사실 나타나면 말박이가 나타났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언더테일이 유행하고 나서는 그 막 일단은 먼저 그 토리엘 가족을 중심으로 한 그 흔히 말하는 염소박이라고 부르고 이게 문제가 뭐 염소 같은 경우에는 뭐 서양에서는 이미 몇 번 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데 사실 놀라워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가다가 뼈박이 뭐
거미박이
거미박이 생선박이 먹으면서
박이가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원래 나온 게 칸코레에서 그
배박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지? 이제는 차라가 제일 귀엽지 않냐 뭐 그래서 차라는 뭐라고 부르냐면 차돌박이 이 차돌박이들이 그 또 막 그러면서
이제 별게 다 나오네 진짜
그러면서 다 막이 그러면서 심지어 그 누구지 그릴비 그 주정
아, 그불
불박이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언더테일 DC에서 언더테일 갤러리는 이상성의 갤러리 뭐든지 다 막 실제로 가보면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메인 캐릭터들의 그런 게 아니라 뭐 정말 이상한 것도 많아요. 뭐 그러니까 에보산박이 뭐 그런 거.
에보산 몰라. DC부터 뭐 정상적인 게 아니냐.
네. 뭐 그렇긴 한데 그 중에서도 아주 독보적으로 그 굉장히 팬아트들도 보면은 야 이게 뭐 이런 거에 뭐해 싶을 정도의 그 신제평을 열어줬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그 흉악한 괴물을 낳을지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는. 언더테일이 아무튼 이런 본질적인 재미를 추구했잖아요. 비슷한 게임으로 투더문 같은 경우도 게임성보다는 이런 화려한 그런 것보다는 스토리 위주로 이제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소설이나 영화 같은 미디어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게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게 보여주는 게 저는 이런 게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가 아닌가 이걸 언더테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군요. 뭐 저도 뭐 사실 요즘 막 요즘 인생사가 그렇게 별로 이렇게 평탄치 않기도 하고 좀 주변에 우울한 일도 좀 몇 가지 있고 섭섭한 일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기분이 꿀꿀했는데 간만에 좋은 게임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좀 이번 장르 작품 자체는 제가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오소리님이 그런 영업과 또 주변에 루벤크 씨가 좋아한다고 해서 좀 성사된 방송인 만큼 사실 제가 깊게 많이 파보지 못한 작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적으로 게스트분들한테 맡기고 방송을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뭐 좋은 작품이라는 걸 느끼고 초현실주의 게임 그러니까
오히려 작품, 메타픽션
그래 그렇죠. 작품의 외적인 부분을 연결시키는 듯한 콘텐츠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예전에 하나 있었던 더 스탠리 패러블 이런 게임도 있었고.
그러니까 게임뿐만이 아니라 소설적인 부분에서도 그쵸. 저런 메타픽션적인 소설이 그렇죠. 한번 유행한 적도 있고.
아 근데 메타픽션은 정말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결국에는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늘 생각하는 거지만 소설가로서는 독자들이 상상도 못한 거를 확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독자들이 재미를 느끼지. 왜냐면은 그냥 일상적인 거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냥 잔다 하면은 사실 뭐 현실적이긴 합니다만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소녀의 등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줘가지고 확 변화구를 줘서 독자들을 즐겁게 만들어야 하는데 메타픽션이라는 거는 언제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소설을 집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가상의 세계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가상의 세계다가 아니라 아니 사실은 아니었지롱 하고 그걸 확 깨버리는 거니까 이거를 잘못하면은 그쵸. 독자들은 먼저 그 약속을 부정당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즐기려고 했는데 아니 왜 이런 그 나한테 그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해서 엿을 먹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아까 오소리님이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일단 게임 자체가 일단 탄탄한 다음에 아까 토토노랑 비교해주실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이 재밌고 기본적으로 이거에 충분히 감정이입을 한 상태에서 즐겨주고 난 다음에 메타픽션적인 요소가 등장해야지 그게 또 비로소 의미가 더 발휘하는 게 아닌가.
예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또 되게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랑 재밌게 얘기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언더테일이라는 게임 뭐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직도 안 해봤는데 여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면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미
그러면 게임이 일단,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일단 이거 방송 시작 전에 언더테일 게임을 안 해봤으면은 먼저 하고 하고 오라고. 네.
아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할 건데 네. 약간 방금 메타픽션적인 발언을 해보고 싶었어요. 설마 지금 이걸 듣고 있는데 게임도 안 해본 건 아니겠지?
아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난 어차피 안할 건데 뭐
게임 안 하고 스포일러만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네, 뭐 유튜브만 보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쵸, 그리고 실황 영상만.
아니 내가 평생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게임 모두 다 해볼 것도 아닌데 내가 이 방송 듣기 위해서 또 게임을 해봐야 돼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언더테일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게임이라 생각해요.
저도 네. 딱히 그렇게 그 남들한테 그렇게 게임을 추천하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닌데 언더테일만큼은 정말 추천할 만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도 즐기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방송을 진행해 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 녹음해 보내는 데 대한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루뱅크님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방송을 했는데 제가 원래 애니메이션 그런 걸 위주로 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바꿔서 게임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네, 말이 잘 나와서 생각보다 재밌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게임 또 다른 게임으로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예, 오소리님은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같이 녹음했는데.
예, 오랜만에 와서 그 정말 재밌게 얘기했고 루베크님이랑 은시님이랑 얘기하면서 오늘 즐거웠습니다. 근데 뭐랄까 언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로 말을 정리하고 왔는데 막상 뱉어보고 보니까 정말 진부한 말밖에 안 나오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도
그 트리플 A의 화려한 그래픽보다 뭐 이런 말들. 뭐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진짜 언더테일을 한마디로 하는 건 이것뿐인 것 같아요. 언더테일은 좋은 게임이에요 네. 진짜.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막 그 뭐 구체적으로 뭐 세세한 요소를 짚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오히려 이걸 듣고 나면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될 것 같을 그런 걱정? 정말 그냥
그렇죠.
백문이 불여의 의견이라서 오히려 설명이 더 필요 없는 그런 게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거가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네요. 하여튼 뭐 저는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되게 재밌었었고 일단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분 다 게임을 워낙 깊게 즐겨본 상태라서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저런 것도 있죠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적극적일수록 이게 진행이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
여러 스펙트럼으로 얘기가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뭔가 빠진 게 없지 않을까 혹시 설명을 안 해준 부분이 없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대충 다 얘기해준 것 같아요. 웬만한 메타거리도 다 얘기를 했고 뭐 차라 플라위 다 얘기했던 것 같은 걸 보면 웬만한 이야기는 다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작사 제작 토비 이야기를 조금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뭐 그 정도는 뭐 위키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워낙 두 분이 많이 알고서 와주시는 덕분에 다양한 이야기를 빠르게 이야기를 다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융프라 언더테일 편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함께 방송해주신 루벤크님과 오소님한테 감사 인사드리면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